평론 6. 중국 공산당의 민족문화 파괴를 논하다. 서두. 문화는 한 민족의 영혼으로 인종이나 영토와 같은 물질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요소다. 한 민족의 문명사는 곧 그 민족의 문화 발전사이며 민족 문화가 철저히 파괴되는 것은 곧 그 민족의 멸망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상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던 고대 민족들은 후세의 인종은 존속할 수 있었지만 민족은 전통문화의 소실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5천년 고대 문명을 온전히 이어온 유일한 나라다. 그런 중국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것은 거대한 죄행이 아닐 수 없다. 반고가 천지를 개벽하고 여화가 사람을 만들고 신농이 100가지 풀을 맛보고 창일이 문자를 만든 것은 신전문화의 시작에 기틀을 다졌다. 그리고 인간은 대지를 따르고 대지는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있는 그대로를 따른다는 도가의 천인합일 사상이 문화의 혈맥에 녹아들었다. 공자는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고 했고 2000년 전에 이미 서당을 만들어 제자를 가르침으로써 인의 예지신의 유교 사상을 사회에 널리 전했다. 그리고 서기 1세기에 자비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석가모니의 불법이 동쪽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문화는 더욱 박대정심해졌다. 유불도 삼가의 사상은 서로 어울려 휘황찬란하게 빛났고 성당 시기에 이르러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 비록 중화민족이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과 파괴를 당한 바 있지만 전통문화는 줄곧 지대한 융합력과 생명력을 보여왔고 그 정화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천인합일은 우리 선조들의 우주관을 대표하며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믿음이 사회의 상식이었으며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신조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미덕이었다. 충효와 절의가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고 인의의 지시는 사회규범으로서 사회도덕의 기초가 됐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중화문화는 성실, 선량, 화합, 포용 등 우수함을 구현해냈다. 중국 백성이 사당에 모시는 천지 군친사 위패에는 천지를 공경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뿌리 깊은 문화적 내포가 반영돼 있다. 중국 전통문화는 하늘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개인의 수양을 중시하고 유불도의 수련과 신앙을 근본으로 삼는다. 따라서 포용하고 발전하고 인간 사회의 도덕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했다. 문화는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법률과는 달리 유연하게 단속한다. 법률은 죄를 범한 후 징벌하는 데 치중하지만 도덕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는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한 사회의 윤리와 가치관은 흔히 문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돼 나온다. 중국 역사상 당나라는 전통 문화가 가장 흥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력 또한 가장 강한 시기였으며 이때의 과학 수준도 가장 높아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우위에 있었다. 그 당시 유럽, 중동, 일본이 당나라의 문화와 과학을 배우려고 모두 장안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리하여 주변 국가들은 중국을 종주국으로 여겼고 수많은 나라가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왔으며 통역에 통역을 거쳐 국경 관문을 두드렸다. 진나라 이후 중국은 수, 당, 원, 청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이 할거한 왕조를 포함해 수시로 소수민족에게 일부 지역을 점령당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모두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는데 이는 중국 전통 문화의 거대한 동화력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공자가 말했던 먼데 사람이 불복하면 문덕을 닦아 찾아오게 하라는 이치와 같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정권을 탈취하고 나서 민족 문화를 파괴하는 데 국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것은 산업화의 열광에서 또는 서방 문명을 따라잡기 위해서 저지른 미련한 행동이 아니었다. 오로지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중화민족 전통문화와는 물과 불처럼 상반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공산당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포악한 힘을 등에 업고 민족 문화를 파괴했다. 공산당이 건립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화에 대한 혁명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고 철저히 중국 문화의 생명을 혁파하려고 용을 써왔다. 더욱 악랄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줄곧 전통 문화의 본질을 바꿔치기 하는 술책을 쓴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전통 문화와 멀어지면서 생긴 궁중의 암투, 권모술수, 독재 정치와 같은 것이 더욱더 발전되어 왔으며 일련의 체계적인 공산당의 선과 악의 기준, 사유 방식, 언어 시스템을 창조해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런 당문화야말로 중화 전통문화를 계승한 것처럼 인식시키고 심지어 사람들의 당문화에 대한 반감을 역이용해 진정한 중국 전통문화마저 포기하게 했다. 이는 중국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은 도덕의 구속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강제로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학설을 주입당했다. 1. 공산당은 왜 민족 문화를 파괴하려 하는가? 1. 중화 문화는 아득히 멀고 오래다. 유불도 신앙을 근본으로 도덕을 존중해왔다. 중국인의 진정한 문화는 5000년 전에 황제가 열었다. 그리하여 황제를 인문초조라 부른다. 실제로 황제는 중국 도가 사상의 창시인이다. 유가 사상은 도가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공자는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인다고 했고 또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유가에서는 천지, 음양, 우주의 원리와 사회의 인생의 법칙을 기술한 주역을 묻경전의 으뜸으로 떠받들었고 그 속의 예측학은 오늘날 현대과학도 그 뒤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한편 불가사상에서 특히 선종사상은 은연중에 지식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가사상은 전통문화 중 입세 부분으로 가정윤리를 아주 중시한다. 그 중에서 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100가지 선 중에서 효가 으뜸이라고 할 정도다. 공자는 인의예지신을 주창하면서 효도와 공손함이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라고 했다. 가정윤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윤리로 널리 이어진다. 효가 위로 이어지면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이 될 수 있는데 이른바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도 윗사람에게 덤비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는 이치와 같다. 재는 형제 사이의 덕목인 공손을 말하는 것으로 옆으로 이어지면 친구 사이의 의가 될 수 있다. 유가에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롭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할 것을 제창한다. 그중 자가 아래로 이어지면 신하에 대한 군주의 인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이런 전통이 잘 보존되면 사회윤리 역시 자연히 유지될 것이고 먼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온하게 할 것이다. 불가사상과 도가사상은 전통문화 중에서 출세 부분이다. 불가와 도가의 영향이 일반 민중의 생활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도가사상과 깊이 연관된 중의학, 기공, 풍수, 점괘를 비롯한 불가의 천국과 지옥,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사상, 그리고 유가의 윤리가 함께 어울려 중국 전통문화의 핵심을 이루었다. 유불도 신앙은 중국인에게 이른바 하늘은 변하지 않으며 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매우 안정된 도덕체계를 세워주었다. 이 한 세트 도덕체계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기초가 됐다. 정신 영역에 속하는 도덕은 흔히 추상적인데 문화의 중요한 소임 중 하나는 바로 도덕체계를 통속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준다. 중국의 4대 명작을 예로 들자면 서유기는 그 자체가 신화이다. 홍르몽의 서두에는 대황산의 무계에서 공공대사 묘묘진인과 통령 보옥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신과 나눈 대화는 홍르몽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서이다. 수호전의 첫머리에서 이야기하는 홍태위가 요괴들을 잘못 풀어주었다는 이야기는 수박 양산의 108명 장수에 관한 신화이고 삼국지에서는 첫 시작에 천재지변에 대한 경고를 말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사 끝이 없고 천명은 끝이 없어 벗어나지 못하네 라는 천명관으로 끝을 맺는다. 또 동주열국지나 설악전전에서도 모두 유사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러한 공통점은 소설 저자들이 창작 과정에서 생긴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자연계와 인생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기본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들의 문학 작품은 후세에 길이길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의를 말하면 이 글자에 대한 하나의 개념만 떠올리지 않고 의리가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삼국지의 인물 관우를 떠올린다. 관우가 토산에서 조조군에 포위됐을 때 자신의 세 가지 항복 조건을 내건 일, 백마에서 포위를 뚫은 일, 다섯 관문을 지나면서 여섯 장수의 목을 뵌 일, 화용도에서 조조를 살려준 일, 그리고 맥성에서 최후를 맞으면서도 의리와 절개를 지켜 아들과 함께 신이 됐다는 이야기를 떠올린다. 충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중국인들은 자연이 악비에 정성과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한다는 정충보국이나 제갈공명의 후출사표에 나오는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구절을 떠올린다. 전통 가치관에서 충과 의에 대한 찬미는 지식인들의 창작을 통해 이렇듯 다채로운 이야기로 독자들 앞에 남김없이 펼쳐졌다. 추상적인 도덕의 가르침을 문화적 구현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형상화했다. 도가는 진을 주창하고 불가는 선을 주창한다. 유가는 충서와 인의를 주창하는 바, 외적 형적의 차이점을 없애고 내적 성리의 동일성을 입증하여 사람이 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야말로 유불도 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전통문화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다. 전통문화 속에는 천, 도, 신, 불, 명연, 인의 예지신, 염치, 충효, 절 등이 녹아있다. 평생 일자무식인 많은 사람도 전통 연극과 평서를 귀에 익을 정도로 들어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문화 형식은 민간에서 백성들이 전통 가치관을 습득하는 주요한 경로였다. 그러하였기에 중국 공산당의 전통 문화 파괴 행위는 직접 중국의 도덕을 망가뜨리고 또 사회 안정과 화목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다. 2. 공산당의 사악한 설교와 전통 문화의 대립. 공산당의 철학은 중국의 진정한 전통 문화와 완전히 반대된다. 전통 문화는 천명을 경외한다. 공자는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고 했고 불가와 도가의 사상 역시 유신론이며 생사윤회와 선악에는 보응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공산당은 무신론을 신봉하면서 법도 무시하고 하늘도 무시한다. 또 유가는 가정을 중시하지만 공산당 선언에서는 가정을 소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통문화는 오랑캐와 화하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민족문화를 인정하였으나 공산당 선언은 민족 소멸을 고취했다. 유가문화는 인자애인을 중시하나 공산당은 계급투쟁을 주장한다. 유가는 또 충군 애국을 주장하나 공산당 선언은 조국 소멸을 주창했다. 공산당은 중국에서 정권을 탈취하고 공고히 하려면 먼저 반드시 인간의 윤리도덕을 허물어뜨리는 공산사상이 중국에 자리 잡도록 해야 했다. 이는 마오쩌둥이 한 정권을 뒤엎으려면 언제나 여론을 먼저 조성하고 이데올로기 공작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중국 공산당도 순전히 무력으로 지탱해온 서양의 사상 쓰레기인 공산주의 학설이 5천년을 이어온 박대정심한 중국 문화와 맞설 수 없음을 보았기에 그럴 바에는 아예 끝장을 볼 태세로 중화문화를 철저히 파괴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중국에서 대청에 올라 방에 들어가듯이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자 했다. 3. 민족문화는 공산당 독재의 걸림돌. 마오쩌둥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승려가 우산을 쓰든 머리카락도 없고 하늘도 없다. 이 말의 뜻을 해석하자면 중국어 발음에서 발과 법이 같은 발음으로 승려는 머리카락이 없으니 무발, 즉 무법이란 뜻이고 또 우산으로 하늘을 가렸으니 무천이란 뜻으로 나에게는 법도 없고 하늘도 없다는 독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족문화의 존재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 공산당의 무법무천의 거대한 장이었다. 전통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충은 절대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다. 민중의 눈에는 황제가 곧 천자이며 그 위에는 하늘이 있음을 알았다. 황제도 영원히 올바를 수 없기에 황제의 과실을 지적하는 간관을 둘 필요가 있고 동시에 신사제도를 만들어 사관이 황제의 이런 일행을 기록하도록 했다. 사대부는 가히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었으며 황제의 잘잘못은 유가 경전으로 가늠했다. 심지어 군주가 어리석고 무도할 때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이를테면 성탕이 거왕을 정벌하고 무왕이 주왕을 정벌한 것처럼 이를 전통문화 각도에서 보면 충성을 다하지 않거나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을 대신해 임금을 바꾸고 도를 행한 것으로 보았다. 남송 말기에 충신 문천상이 원나라군에게 포로가 된 후 원군은 포로가 된 송나라 황제 송공제를 시켜 문천상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무시했고 쿠빌라이칸이 친히 그에게 투항할 것을 권유하자 그는 오로지 죽음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유가의 맹자가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독재를 원하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이런 민족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공산당이 원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신격화로서 개인 숭배이며 그 위에 또 전통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천도 신과 같은 사상이 공산당을 구속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 문화의 표준으로 가늠하면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짓은 모두 하늘을 거스르고 도를 등지는 것으로 그강 무도한 것임을 알 수 있기에 전통 문화가 존재하는 한 인민은 공산당을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정확하다고 칭송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지식인들은 문신은 간헌하다가 죽는다. 목숨을 버려 의를 취한다. 군왕은 가볍고 백성이 귀하다 등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공산당의 어용문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전통문화가 살아있으면 전 인민의 사상을 통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에서 천지자연을 경외하는 사상은 중국 공산당이 천지를 개조하고 천지와 투쟁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전통문화에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관장하는 것으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형식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집단학살 공포통치에 걸림돌이 된다. 또 전통문화에서 천도야말로 도덕과 선악을 가늠하는 최종 표준이라는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도덕적 해석권에 대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은 전통문화가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여긴다. 4. 전통문화는 중공의 집권 합법성의 도전. 전통문화에는 유신론과 천명론이 있다. 만약 천명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도를 갖춘 영명한 군주이고 천명을 받드는 군주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유신론을 받아들인다면 왕권은 신이 준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집권이론은 종래로 구세주는 없고 또 신선이나 황제에게 의지하지도 않는다. 인류의 행복을 창조하려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적 유물론 관점을 선전하면서 공산주의가 지상천국이며 지상천국으로 가는 길은 프롤레타리아 선봉대인 공산당의 영도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선동한다. 따라서 유신론을 인정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 합법성에 직접 도전하는 것과 같다. 2. 공산당은 어떻게 전통문화를 파괴했나? 중국 공산당의 모든 것은 그들의 정치를 위해 봉사한다. 정권을 탈취하고 폭정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악한 당성으로 인성을 대체하고 거짓, 사악, 투쟁의 바탕을 둔 당문화로 중국 전통문화를 대체해야 했다. 이렇게 파괴하고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는 문물, 고적, 고서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사상과 생활방식 등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바꿔놓았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정화적인 양 보존하고 또 이런 정화를 얼굴로 삼아 그 배후의 내포를 당문화로 바꿔치기 한 다음 이른바 중국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구실을 내걸고 인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1. 유불도 삼교를 함께 말살하다. 전통 문화는 유불도 사상에 뿌리를 두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문화를 파괴하는 첫걸음은 세간에서 유불도 사상의 구체적인 실체인 종교를 깨끗이 제거하는 일이었다. 유불도 3교는 역사적으로 같지 않은 시기에 파괴당했다. 불교를 예로 들면 역사상 네 차례 큰 범란을 겪었는데 이를 삼모일종의 멸불이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부귀의 태무제와 당나라의 당무종은 불교를 멸하고 도교를 일으켰고 북주의 무제는 불교와 도교를 함께 멸하고 유교를 존승했다. 후주의 세종은 유교와 도교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불교만 멸했는데 멸불 정책을 편 것은 사실상 불상을 녹여 돈을 주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유독 중국 공산당만은 삼교를 함께 소멸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사찰을 부수고 불경을 불태우고 승려의 환속을 강요했는데 유교와 도교에 대한 파괴도 다를 바가 없었다. 1960년대에 이르자 중국의 종교 관련 시설은 몇 군데 남지 않았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파사구는 종교와 문화에 대한 한 차례 대검란이었다. 이를테면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인 백마사는 동한 초기에 낙양성 밖에 지은 중국 불교의 발원지로 서권 조정으로 불리는 고찰이었지만 파사구 때 이것도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 중국 당대 사학자 딩수가 쓴 전기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불태워졌는가에 그 당시 상황이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사찰 옆에 백마사 생산대대가 있었다. 당지부 서기는 농민들을 이끌고 백마사에 가서 혁명했다.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는 바람에 1천여 년 전 요나라 때 흙으로 빚은 18나한상이 훼손됐고 2천여 년 전 인도 고승이 갖고 온 폐업경이 불타버렸으며 세상에 보기 드문 보물 중 하나인 옥마가 산산조각이 났다. 몇 년 후 캄보디아의 망명군주 노로돔 시아누크가 백마사를 참배하려 하자 당시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가 베이징 자금성의 폐업경과 베이징 근교 향산 벽운 사이의 청나라 시대 18나한상을 낙양으로 급히 옮겨 이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외교적 수치를 해결했다. 1966년 5월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중국 문화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그해 8월부터 파사구 운동의 뜨거운 불길이 중국 대지를 휩쓸었다. 사찰, 도관, 불상, 명승고적, 서화, 골동품은 봉건주의, 부르주아, 수정주의로 간주해 즉시 홍위병들의 주요 파괴 대상이 됐다. 불상을 예로 들면 베이징 이화원 만수상 꼭대기에 있던 유리 불상 천구가 파사구 운동으로 파괴되면서 불상의 오관이 하나도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수도 베이징이 이러했으니 전국 각지는 더 말할 것 없다. 심지어 외진 시골도 이 재난을 면하지 못했다. 산시성 다이현에 있는 1600년 전 북위 태현 시기에 지은 천태사에 소장된 찰흙으로 빚은 불상과 벽화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곳은 현성과 멀리 떨어진 산골이었으나 파사구 행동대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불상과 벽화를 깨끗이 쓸어버렸다. 산시성 저우지연에는 2500년 전 노자가 경을 가르치고 후세에 널리 알려진 도덕경을 저술한 누관대가 있다. 노자가 당시 경을 강의한 설경대를 중심으로 사방 10리 이내 50여 군데의 고적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중 1300여 년 전 당고조 이연이 노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종성궁도 있다. 오늘날 누관대 등 고적들은 모조리 파괴됐으며 도사들은 모두 핍박을 받아 떠났다. 도교 규율에 따르면 도사들은 출가한 후로는 영원히 수염과 머리를 깎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은 강요로 머리를 깎고 도복을 벗은 채 인민공사 사원이 되거나 현지 농가의 사위가 됐다. 산동성의 로우사는 도가의 성지로 그곳의 태평궁, 상천궁, 하천궁, 투모궁, 화엄암, 응진관, 관제묘 등 곳곳의 신상, 공기, 경서, 문화재 묘비가 모두 부서지고 불타버렸다. 지린시 문묘는 전국 4대 공자묘 가운데 하나였으나 파사구 운동 때 크게 훼손됐다. 2. 특수한 방식으로 종교 말살. 레니는 보루는 내부에서부터 가장 쉽게 공략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의 자손으로서 이 말을 마음속으로 스스로 깨닫고 이해했다. 석가모니 불은 대반열 반경에서 자신이 열반한 후 마왕이 비구, 비구니 또는 남녀 거사로 전생해 불법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석가모니 불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켰는지 우리는 입증할 길이 없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실제로 일부 출가인들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불교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은 심지어 지하당원을 직접 종교 내부에 침투시켜 파괴했다. 문화대혁명 때 한 비판대회에서 누군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자오푸추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은 공산당원인데 어찌하여 불교를 믿는가? 석가모니 불은 개정해를 닦아 무상 정등 정각의 경지로 성취했다. 그리하여 열반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금계를 보호하고 지키라.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간곡히 가르쳤다. 아울러 계율을 파괴하는 자는 천룡팔부가 모두 미워하고 싫어하는 바 악평을 널리 퍼뜨린다. 죽으면 바로 업에 따라 지옥고를 받는다. 애군을 다 겪고 지옥에서 벗어나면 또 악이나 축생의 몸으로 거듭 환생하게 되는 바 이처럼 해탈할 겨를이 없이 돌고 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불타의 경고가 정치 승려들에게는 마이동풍이었다. 1952년에 중국에서 중국 불교협회가 설립될 때 중국 공산당은 대표를 보내 회의에 참석하게 했다. 회의에서 많은 신도가 불교의 계율을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제도가 수많은 청춘 남녀를 해쳤다고 했다. 심지어 교를 믿는 것은 자유다. 승려가 결혼하는 것도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것도 자유다. 누구도 상관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윈 법사는 불교가 곧 소멸할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용감하게 나서서 항변하면서 불교의 계율과 복식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시윈 법사는 곧바로 반영명으로 몰려 방장실에 감금된 채 음식 공급과 화장실 출입이 금지됐고 또 금은보화와 총기를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윈 법사가 전혀 없다고 하자 군경이 그를 참혹하게 구타해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튿날 군경이 다시 왔을 때 시윈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고 또다시 악독하게 구타했다. 당시 시윈 법사의 나이는 112세의 고령이었다. 1952년에 설립된 중국불교협회와 1957년에 설립된 중국도교협회는 모두 발기서에 인민정부의 영도하에를 명확히 표시해야 했는데 이는 두 협회가 사실상 무신론의 공산당 영도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두 종교는 모두 생산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정책 등을 철저히 실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해야 했다. 완전히 세속화한 조직이 된 것이다. 아울러 정진하며 계율을 지키는 출가인들에게 오히려 반영명 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회도문이라는 모자를 씌워 불교와 도교의 대우를 순정하게 하자는 혁명 구호 아래 감금하고 노동 개조하고 심지어 처형하기도 했다. 서양에서 전해 들어온 기독교와 천주교도 불행을 피할 수 없었다. 1958년에 출판한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했는가란 책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성직자 중 지주 악질 토호로 몰려 살해된 사람이 8,840명, 노동 개조를 당한 사람이 39,200명에 달했다. 또한 반역명으로 몰려 살해된 사람이 2,450명, 노동 개조를 당한 사람은 24,800명에 달했다. 종교 그 자체는 세속을 벗어나 수행하는 법문으로서 피안과 천국을 중시한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청정 정멸의 해탈에 이르기 위해 왕위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고행하면서 수련했다. 예수는 아직 도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탄이 그를 산으로 데리고 가 천하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며 내가 나에게 엎드려져라면 이 일체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포섭에 넘어간 정치 승려와 정치 목사들은 인간 불교, 종교는 진리, 사회주의도 진리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또 찬과 피안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러듯 중국 공산당은 현세의 행복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종교의 교의와 내포를 변질시키도록 출가인들을 부추겼다. 불교는 살인을 금지하는데도 정치 승려들은 중국 공산당이 진반 때 사람을 마구 죽이자 반영명 분자를 죽이는 것은 더욱 큰 자비다는 억서를 만들어내고 살인도 묵과했다. 심지어 항미원조 기간에도 승려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보내 살인하게 했다. 다시 기독교를 예로 들면 우야오중은 1950년에 자치, 자양, 자전을 표방하는 삼자 기독교회를 만들고 제국주의와 내통을 끊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항미원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의 한 친구는 삼자 교회에 가입하지 않으려다 20여 년간 투옥되어 가진 구타와 괴롭힘을 당했다. 그가 우야오중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행하신 신의 기적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우야오중은 그런 것들을 나는 모두 버렸다고 답했다. 예수님의 신의 기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의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의 천국마저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기독교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야오중은 오히려 삼자교회 창시인 신분으로 중공의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이 됐다. 그가 인민대회당에 들어갈 때 이미 예수의 가르침,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 하는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중국 공산당은 절의 재산을 몰수하고 승려들에게 강제로 마르크스주의를 주입했다. 또 노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심지어 결혼하도록 부추겨 불교의 신앙마저 무너뜨렸다. 예를 들어 1951년 3월 8일 38 국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후난성 창사 부녀연합회는 성의 모든 비구니에게 반드시 며칠 내로 결혼하라고 명령했다. 또 젊고 건장한 비구승은 강제로 입대시키고 전장으로 보내 총알받이가 되게 했다. 중국의 각종 종교단체는 공산당의 폭력적인 탄압하에 거의 모두 와해됐다. 불교계와 도교계의 진수제자들은 모두 탄압받았고 탄압받지 않은 나머지 많은 승려도 환속했다. 그리고 신분을 숨긴 많은 비밀 공산당원들이 가사나 도포, 목회자 복장을 하고 불경과 도장, 성경을 왜곡하는 한편 이런 경전들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운동에 필요한 근거를 찾았다. 3. 문화유산 파괴.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건 역시 중국 공산당이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파사구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애지중지하고 소장하던 세상에 하나뿐인 고서와 서예화들이 모두 불타버렸거나 펄프로 되어 폐기됐다. 장버진이 집에 소장한 책은 1만 권이 넘었으나 홍위병 우두머리가 난방용 땔감으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제지공장으로 보냈다. 자화표구 공예에서 신의로 불리던 고문자 서예표구 전문가 홍추성옹은 송나라 휘종 황제의 산수화, 소동파의 대나무 그림, 명나라의 문직명과 당백호의 그림을 포함한 수많은 절세의 작품을 표구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복원하고 살려낸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서화 수백 점이 대부분 국가지정 1급 보호 소장품이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심혈을 기울여 소장한 유명 서예화들이 사구운동에 걸려 모두 한순간에 잿더미로 불타버렸다. 이 사건을 겪은 후 홍추성웅은 눈물을 글썽이며 100근이 넘는 서예화가 불에서 엄청나게 오래 타더구나 하고 탄식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은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불태워졌는가에 기록돼 있다. 인간 세상의 일은 끊임없이 변하고 가고 오는 세월이 옛날과 오늘을 이루나니 강산에 뛰어난 자취 남아있어 우리 다시 산에 오르노라. 역사에 대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현대 중국인이라면 이 맹호연의 시 벗들과 함께 현산에 오르다를 읊을 때 그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하지만 강산에 뛰어난 자취도 파사구 광풍 속에서 망가지고 소실됐다. 천년 넘겨 보존되어 온 왕이지의 난정집서의 난정정자가 파괴되었는가 하면 왕이지의 묘마저도 파괴됐다. 명나라의 문필가 오승은이 살던 장수의 고택도 파괴됐고 오경제의 안우이 고택도 파괴됐다. 소동파가 직접 쓴 취용정기 비석도 어린 홍위병들이 뽑아버리고 비문도 긁어지워버렸다. 수천 년 동안 전승하고 다져온 중화문화의 정화가 일단 훼손되면 복원할 길 없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혁명이랍시고 파괴도 정당화했다. 우리는 청나라 때 영불연합군이 불태워버린 정원 중의 으뜸정원인 원명원을 아쉬워하고 외세 침략자의 병화로 파괴된 이 세상의 거작인 영락대전 백과사전을 아쉬워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이 침략자들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철저하게 중국 문화를 파괴했다고 우리가 어찌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4. 정신적 파괴. 중국 공산당은 물질면에서 종교와 문화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파괴에도 온 힘을 쏟아부었다. 몇몇 사례만으로도 그 실상을 알기에 충분하다. 중국 공산당은 회교도의 풍속이 네 가지 부서야 할 낡은 것에 속한다고 여겨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면서 그들의 농가와 청진사에 돼지를 기르도록 명령하고 가구마다 매년 돼지 두 마리를 바치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홍위병은 티베트 불교의 서열 2위인 활불 판첸 라마에게 강제로 대변을 먹였고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가장 큰 근대 사찰 극락사의 승려 3명에게 불경은 무슨 불경, 모두 개소리다 라고 쓴 종이 플래카드를 들게 했다. 1971년 림비아오 부주석이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하여 도망가다 몽골의 운둘칸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다. 뒤이어 림비아오가 살던 베이징 마오자완에서 공자어록이 나오자 전국에서 미친 듯이 공자를 비판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량샤오는 잡지 홍기에 공구, 그는 누구인가? 란 글을 발표하고 공자를 역사를 뒷걸음질치게 한 미치광이, 허위적이고 교활한 정치사기꾼이라고 묘사했고 공자를 추악하게 묘사한 만화와 노래도 잇따라 나왔다. 종교와 문화의 장엄하고 신성함은 거의 다 파괴됐다. 5. 닿지 않은 곳 없이 모두 파괴. 고대부터 중국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현까지만 미쳤고 현 이하는 종족 자치였다. 그러므로 진시황의 분서갱유나 산무일종의 멸불정책이 모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운동이라고 하지만 아래로 와서는 철저하게 실행될 수 없었다. 따라서 불가와 유가의 전적과 사상은 여전히 민간에서 거대한 생존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사춘기 중학생들까지 선동해 파사구 운동을 진행했다. 이로 인하여 일종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풀뿌리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마을마다 당지부가 있는 엄밀한 사회통제 시스템과 함께 이런 혁명운동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역사상 그 어느 황제도 폭력을 사용한 외에 중국 공산당처럼 헐뜯고 경멸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서 뿌리째 제거한 적은 없었다. 이데올로기의 소멸이 때로는 단순한 물질적인 소멸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오래간다. 6. 지식인을 개조. 중국의 한자는 5000년 문명의 정화가 응축된 것으로 자형과 자음에서 그리고 이들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와 고전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심오한 문화적 내포를 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한자를 간자체화한 것 말고도 병음화 방안도 추진해 실생활의 언어 문자에서도 모든 문화적 전통을 없애려 했으나 실제로 실행할 수 없어 일부는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 문화를 이어받은 지식인들에게는 이런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1949년 이전에 중국에는 지식인이 약 20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서양에 유학했지만 여전히 유가 사상을 일부 계승했다. 중국 공산당이 그들을 가만둘 리 없었다. 그들 사대부 계층의 사상이 민간의 이데올로기에 적지 않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51년 9월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 대학을 시작으로 기세 높게 지식인들의 사상 개조 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토대로 충실하고 성실하게 역사를 청산하는 운동을 벌여 그 속에 이른바 반혁명 분자를 깨끗이 청산했다. 마오쩌둥은 줄곧 지식인들을 싫어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 그들은 한 가지 진리를 알아야 하는 바, 많은 지식인이 사실 가장 무식하다는 것이다. 때로는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보다 지식이 더 많다. 개조되지 않은 지식인과 노동자, 농민을 비교하면 지식인은 정신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신체 역시 깨끗하지 않다. 가장 깨끗한 것은 그래도 노동자와 농민이다. 비록 그들의 손이 검고 발에는 쇳똥이 묻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중국 공산당은 여러 가지 대비판 형식으로 지식인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1951년부터 구걸한 돈으로 학교를 세운 무훈 선생을 비판하고 1955년에는 마오쩌둥이 직접 후펑을 반역명으로 몰아세울 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은 대규모로 지식인들을 박해할 특별한 부류로 분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1957년 몇몇 전통 종교가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에 굴복하자 그들은 마침내 지식인들을 처리하기 위해 손을 썼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반우파 투쟁이다. 1957년 2월 말 중국 공산당은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란 구호를 내걸고 지식인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라고 격려하고 말하는 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실한 척했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모든 것을 지도하고 또 진방과 숙반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인 데 대해 불만이 많았던 지식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마침내 개명해지려나 보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들의 말투 역시 갈수록 격해졌다. 여러 해가 지나 역사가 돼버린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더는 참을 수 없어 대대적으로 반격한 것으로 안다. 사실은 아니다. 1957년 5월 15일 마오쩌둥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글을 써서 당내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이 글에서 그는 최근 한 시기 우파가 가장 결연히 광기를 부리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라는 이 대지에 7급 이상의 태풍을 일으켜 공산당을 없애려 한다고 했다. 이 글의 의미를 읽은 대명대방에 관심이 없던 각급 당 관리들이 갑자기 열성적으로 변했다. 장버준의 딸은 자신의 회고록 지난 일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썼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부장 리 웨이한이 아버지 장버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풍 좌담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고 아버지를 맨 앞줄 큰 소파에 앉게 했다. 아버지는 그것이 계략인 줄 모르고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리 웨이한은 즐겁고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칭찬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이 사냥감이 올가미에 걸린 것을 보고 흐뭇해하는 표정임을 전혀 몰랐다. 그 후 장버쥐는 중국 제1의 우파분자로 몰렸다. 당시 몇몇 지식인들의 공산당 비판 발언 날짜 기록을 살펴보자. 5월 21일 장버쥐의 정치설계원이 나왔고 5월 22일 룽윈의 소련의 황당무계한 논리를 반대한다와 러룽지의 명예회복위원회가 나왔다. 이어서 5월 30일 린시링이 베이징 대학에서 중공의 봉건사회주의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 5월 31일 우쭈광이 당은 예술사업지도를 서둘러 중단하라를 발표했고 6월 1일에는 추안핑이 당의 천하를 발표했다. 이것은 모두 마오쩌둥이 칼을 이미 갈아놓은 후에 지식인들이 초대돼 발표한 의견들이다. 물론 이 지식인들은 그 후 모두 우파로 몰렸고 이렇게 만들어진 우파가 전국에 55만 명이나 됐다. 중국 전통문화 중에는 선비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치욕을 당할 수 없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그가 모욕을 당하지 않으면 식권도 주지 않을 정도였는데 가족도 연좌돼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이 실제로 굴복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식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발함으로써 많은 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정말로 모욕에도 굴하지 않는 지식인은 일벌백계의 대상이 돼 살해당했다. 전통사회의 도덕적 본보기인 선비계층은 이렇게 사라졌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진시황이 뭐 대수냐? 그는 유생 460명을 땅에 묻었지만 우리는 4만 6천 명을 땅에 묻었다. 우리는 진반운동을 하면서 아직 일부 반역명 지식분자들은 죽이지 않았잖은가. 나는 민주인사와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진시황이라고 꾸짖는데 틀렸다. 우리는 진시황을 100배나 초과했다. 사실 그가 어찌 지식인을 묻는데 그쳤겠는가. 더 엄중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영혼마저 파괴했다는 점이다. 7. 바꿔치기로 문화 본질을 파괴.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많은 사찰과 도관, 교회를 리모델링했고 중국 내에서는 묘회를 열고 중국 밖에서는 문화축제를 벌였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그나마 남아있는 전통문화를 최종적으로 파괴하고 이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절대로 베어낼 수 없는 전통문화와 맞닿아 있는 인성주의의 선량함이 당문화를 파산으로 치닫게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전통문화라는 미명으로 자신을 꾸미고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거짓, 사악, 투쟁 본성을 덮어 감추려고 하는 데 있다. 문화의 근본은 도덕적 내포이며 오락적 작용은 지엽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문화 표면의 오락 기능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문화의 본질인 도덕적 내포를 파괴하는 것을 은폐했다. 중국 공산당이 고서화나 골동품을 아무리 많이 전시하고 또 용춤, 사자춤 문화 행사나 전통 음식 축제를 아무리 많이 연다고 해도 전통 건축물을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해도 모두 문화의 정수가 아닌 문화의 표면을 회복하는 것뿐이다. 또 이를 이용해 대내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문화적 친밀감을 높이고 본질적으로 공산당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목적이다. 다시 불교 사원을 예로 들겠다. 사찰은 본래 새벽에 종을 울리고 저녁에 북을 치면서 등불을 밝히고 예불하면서 수행하는 곳이자 세속인들이 와서 참회하고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수행은 청정 무위를 중시하고 참회와 예배도 장엄하고 엄숙한 환경을 요구한다. 그런데 지금은 돈벌이하는 관광 명소로 변했다. 현재 사찰을 찾는 사람 중에 목욕재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겉모습만 복원하고 내포를 훼손하는 이건 역시 중국 공산당이 세인을 미혹하는 책략이다. 중국 공산당은 불교, 여타 종교, 종교에서 파생한 문화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 지경으로 타락시켰다. 3. 당문화란.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인 반신문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정치운동을 통해 부지불식 간에 중국 공산당의 당문화를 확립했다. 당문화는 늙은 세대를 개조하고 젊은 세대를 독해했으며 어린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력이 지극히 깊고 넓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폭로할 때조차 불가피하게 중국 공산당의 선악 기준과 사고방식, 언어체계를 사용한다. 당문화는 서양에서 들어온 마르크스 레닌 사설 속의 사악함을 깊이 수용한 외에도 중국인들이 수천 년간 축적해온 부정적 요소, 이를테면 궁중암투, 결탁하여 사익추구, 권모술수, 간악한 계략과 공산당이 선전하는 폭력혁명, 투쟁철학을 효과적으로 결합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생존 위기의 발악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짓, 사악, 투쟁 특징을 더욱 충실히 하고 확대 발전시켰다. 당문화는 전제와 독재의 본질을 갖고 있으며 공산당의 정치 투쟁과 계급 투쟁을 위해 봉사한다. 그것은 아래 네 가지 측면에서 공산당 공포 독재의 인문화 환경을 마련했다. 1. 통치적 측면. 1. 폐쇄적인 문화. 공산당 문화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다. 사상, 표현, 결사, 신앙 등의 자유가 없다. 당의 통치는 마치 한 유압 시스템처럼 고압과 밀폐의 의지에 유지된다. 작은 구멍 하나에도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6월 4일 6.4 천안문 사태 당시 공산당이 학생들과 대화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구멍이 열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일단 구멍이 열리면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들이 모두 대화를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민주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일당 독재에 도전하는 것과 같기에 차라리 사륙할지언정 대화를 할 수는 없었다. 지금 공산당은 사이버 경찰 수만 명을 동원해 인터넷을 감시하고 공산당이 싫어하는 해외 사이트를 모두 봉쇄했다. 2. 공포문화. 공산당은 지난 55년 동안 공포로 중국 인민의 영혼을 압박했다. 찍혀든 채찍, 높이든 도살용 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규범화했다.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순한 양과 같은 백성이 됐다. 민주화 운동인사, 자유사상가, 체제의 회의적인 사람, 각종 종교단체 구성원이 모두 일벌백계 대상이 되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맹아 상태에서 제거했다. 3. 네트워크식 통제 문화. 중국 공산당은 전방위로 사회를 통제한다. 여기에는 호적 제도와 가도 주민위원회 제도가 있고 각급 당위원회 구조가 있고 군대의 연대의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직에 걸맞은 일련의 구호를 내건다. 이를테면 자기 문을 잘 지키고 자기 사람을 잘 지켜라. 상방을 미리 막아 차단하자. 책임 보증과 책임 추궁제를 결연히 실현하고 예방 통제를 엄밀히 하며 규율을 엄하게 하고 24시간 방범 관리를 확보해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자. 6.10 사무실은 감독팀을 조직해 각 지역과 회사를 비정기적으로 감독하자 등이다. 4. 연좌제식 문화. 중국 공산당은 현대사회의 법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연좌제를 시행한다. 흑오류 가족에게 독재하고 출신론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파룬궁 수련생이 베이징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수련생의 직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통지를 내려 비판을 가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면 전 가족을 실직시키고 직원 한 사람이 수련하면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이다. 중국 공산당은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녀와 흑오류 자녀를 차별화하는 정책을 꺼내들고서 공산당과 일치하고 대의 멸친할 것을 부르짖는다. 아울러 인사, 조직, 기록 제도와 외부 조사 제도, 고발, 폭로, 공을 인정한 표창 등을 통하여 제도적 보장을 꾀한다. 2. 문화 선전적 측면. 1. 일원당 문화. 중국에는 최고 지시, 한마디가 만마디를 능가하고 구구절절 진리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지시가 떨어지면 모든 매체가 떼거리로 나서서 맞장구를 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당, 정, 군, 노동자, 청년단, 분야회 지도자를 내세워 지지 표명을 하게 하는데 사람마다 태도를 밝혀야 한다. 2. 폭력을 고취하는 문화. 8억 명이나 되는데 싸우지 않고 되겠는가? 때려 죽이면 그만이다. 초안전. 원자폭탄은 종이 호랑이다. 중국인 절반이 죽는다고 해도 남은 절반이 폐허 위에 다시 우리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들이 모두 중국 공산당의 폭력을 고취하는 구호들이다. 3. 증오를 선동하는 문화. 중국 공산당은 계급의 고통을 잊지 말고 피와 눈물과 원한을 기억하자는 구호가 국책의 근본이고 계급의 적에 대한 잔인함을 미덕으로 여긴다. 또한 증오를 물고 미움을 물고 그 증오와 미움을 억지로 씹어삼키고 증오와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와 싹트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증오를 선동한다. 4. 거짓말 문화. 1. 무당 생산량이 만근이 넘는다. 천안문 사태 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사스를 통제했다. 지금은 중국 인권이 가장 좋은 시기다. 3개 대표론 등이 모두 이런 당문화가 조성한 거짓말 문화이다. 5. 세뇌 문화.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 우리 사업을 이끄는 핵심 역량은 중국 공산당이며 우리 사상을 지도하는 이론의 기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해한 것은 집행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집행해야 하며 집행하는 중에 이해를 심화해야 한다 등이 전형적인 세뇌 구호다. 6. 아첨 문화. 천지가 아무리 커도 당의 은혜보다 크지 못하다. 모든 공은 당에 있다. 나는 당을 어머니에 비유한다. 목숨으로 당 중앙을 보호하자.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당, 반드시 승리하는 당 등이 공산당의 상투적인 아첨 멘트다. 7. 형식에 치우친 문화. 중국 공산당은 연달아 모범을 세우고 본보기를 만들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사상 교육을 실시한다. 그 결과 운동이 지나가면 다들 해야 할 것을 하지만 보고회, 독서회, 교류회 같은 것이 모두 진지하게 형식화하는 것이 됐고 사회도덕은 계속해서 크게 뒷걸음질 친다. 3. 인간관계 측면 1. 질투문화 절대평균주의를 선전하고 모난 돌이 정받는다고 하고 자신보다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질투한다. 이를 가리켜 중국에서는 홍안병, 즉 병적으로 남의 것을 시샘하는 심리상태라고 한다. 2. 사람이 서로 짓밟는 문화 얼굴을 맞대고 투쟁하고 뒤에서 폭로하고 고자질하고 음해하는 자료를 만들고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하찮은 것을 무한히 과장하는 것 등이 모두 당 조직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보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4. 사람의 내적 정신과 외적 행위를 저도 모르게 규범화함. 1. 사람을 기계로 변형하는 문화. 공산당은 민중이 혁명기계에 영원히 녹슬지 않는 나사못이 되고 당에 순종하는 도구가 돼 당이 어디를 가리키면 우리는 곧 그곳으로 향할 것을 요구한다. 또는 마오주석의 전사는 당의 말을 잘 듣기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고 고생스러운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 정착한다고 세뇌한다. 2. 옳고 그름이 전도된 문화 공산당 치하에서는 사회주의의 풀이 될지언정 자본주의의 싹이 돼서는 안 된다. 총으로 살인을 하는 것은 20년간 안정을 얻기 위함이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도록 하라는 말이 옳고 바른 것으로 둔갑했다. 3. 자아세뇌와 절대적 복종문화 공산당은 인민이 당에 복종하도록 자아를 세뇌하는 문화를 끊임없이 조성한다.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전당은 중앙에 복종한다. 사자가 떠오르면 단호하게 싸운다. 영혼 깊은 곳에서 혁명이 터져나오게 한다.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한다. 사상을 통일하고 발걸음을 통일하고 명령에 통일하고 지위에 통일한다 등이 모두 상투적인 자아세뇌 멘트다. 4. 인민을 노비지위로 굳힌 문화 오랫동안 공산당에 압박받아온 단체들은 두려움과 자기 보호 차원에서 공산당보다 더 좌익적인 표현을 수시로 해야 한다.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은 혼란해질 것이다. 공산당이 아니면 이렇게 큰 중국을 누가 지도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 넘어지면 세계의 재난이다. 따라서 공산당을 도와 그 영도를 수호해야 한다 등이다. 무릇 이런 유의 사례는 매우 많다. 독자마다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 속에서 당 문화의 각종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대혁명을 겪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범극과 어록가, 충자무에 대한 기억이 더욱 새로울 것이며 백모녀, 지도전, 지뢰전, 영화의 선전대사가 귀에 익어 읊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런 문예 형식을 통해 세뇌를 진행한다. 중국 공산당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하는 가치관은 당이 대단히 영명하고 위대하며 적과 투쟁에서 비할 바 없는 고생을 겪었다는 것과 당의 전사가 당에 무한히 충성스럽고 당을 위해 일체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적은 매우 어리석고 악랄하다는 것 등이다. 오늘날 음악 무용서사시 동방홍을 다시 보면 전체 주제와 표현 방식이 모두 살인, 살인, 살인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그들 자신만의 언어 체계를 만들어냈다. 욕설투의 비판적인 언어, 공적과 은덕을 찬양하는 낯간지러운 언어, 알맹이 없이 형식적이고 공허한 문장 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신도 모르게 계급투쟁과 당 찬양가의 사고방식에 빠져들게 하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도리를 논하는 것을 언어적 패권주의로 대체했다. 또 공산당은 종교 용어를 남용할 뿐만 아니라 그 내포까지 왜곡했다. 진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류가 되듯이 당문화는 전통가치를 마구잡이로 끌어다 씀으로써 가치관을 왜곡했다. 예컨대 전통문화에서 말하는 믿음을 공산당도 주장하지만 그것은 당에 대한 충직함이다. 공산당은 전통문화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도 발전시켰다. 공산당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을 형사처벌하기도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모시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떠맡아야 한다고 말한다. 공산당이 원할 때는 자식은 부모와 선도 긋고 적대화한다. 또 전통문화에서는 충을 말하기도 하고 군왕은 가볍고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중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공산당이 말하는 충은 우충으로 덮어놓고 신봉할 정도로 믿고 맹종할 정도로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 공산당이 상용하는 어휘는 미혹성이 아주 강하다. 예를 들어 국공내전 시기를 해방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공산당이 인민을 억압에서 해방한 것처럼 둔갑한다. 또 1949년 이후를 건국 이후라고 부르는데 사실 중국 공산당 이전에 국가로서 중국은 존재했고 중국 공산당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정권을 건립했을 뿐이다. 공산당은 또 3년 대기근을 3년 자연재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시기 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완벽한 인재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늘 이런 어휘들을 자주 듣고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당이 주입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다. 전통문화에서는 음악을 사람의 욕구를 절제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 중 악서에서는 사람의 천성은 고요해서 외모를 감지한 후에야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며 자신의 마음에 따라 호호지정이 생긴다. 만약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은 무궁무진한 외부 유혹과 내심의 호호지정에 동화돼 수많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왕은 예악을 만들어 사람들이 절제하게 했다고 했다. 가곡은 즐겁되 음란하지 않으며 슬프되 마음을 다치지 않는다. 즉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감정 절제를 요구한다. 또 공자는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마저 공산당은 사람을 세뇌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사회주의는 좋다.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 등 가요를 유아원에서 시작해 대학에서까지 불러야 한다. 이런 노래들은 흥얼거리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노랫말에서 표현한 뜻을 받아들이게 한다. 더구나 중국 공산당은 민간에 유전하는 가장 듣기 좋은 민요곡조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가사를 붙여 사용한다. 공산당은 민요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공산당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효과를 얻는다. 중국 공산당이 경전으로 받드는 마오쩌둥의 예난 문예좌담의 강연에서는 문화와 군사를 문무 두 전선으로 불렀다. 아울러 총을 든 군대만으로는 부족해 문화 군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문예는 정치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문학예술은 전체 혁명 기계 속에서 기어와 나사못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무신론과 계급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당문화가 파생했는데 전통문화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당문화는 확실히 중국 공산당이 천하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당문화는 군대나 감옥, 경찰과 같은 폭력기계에 속하는데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는 기계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런 문화적 폭력은 5000년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데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고 또 민족의 응집력을 흐트러뜨렸다. 오늘날 많은 중국인이 전통문화의 정수에 관해 전혀 모르며 심지어 겨우 50여 년 된 당문화를 5000년 전통문화와 동일시하는데 이는 중국인의 슬픔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반대할 때 그들이 실제로 반대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전통문화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당문화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많은 중국인이 서양식 민주제도로 중국의 현행 제도를 대체하려고 한다. 사실 서양의 민주주의도 기독교를 위주로 한 문화 기초 위에 건립됐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인간성과 인간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의 이런 독재적이고 비인간적인 당문화가 어찌 서양 민주제도의 기초가 될 수 있겠는가? 맺은 말. 전통문화는 사실상 송나라 때부터 끊임없이 파괴돼 전통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19년 5.4운동 이후 조급한 성공과 눈앞의 이익을 추구한 일부 지식인도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서약 문명에 기대어 중국의 출로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문화 영역의 충돌과 변화 발전은 줄곧 학술 차원의 논쟁이었을 뿐 국가 폭력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다. 공산당이 출현하자 양상이 달라졌다. 중국 공산당은 문화적 충돌을 중국 공산당 자신의 존망과 관계되는 높이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공산당은 문화를 집문개는 식의 직접 파괴 방식과 전통문화의 찌꺼기를 취하고 정수는 없애고 남용하는 식의 간접 파괴 방식을 채택했다. 민족문화를 파괴하는 과정 역시 당문화를 건립하는 과정이다. 공산당은 사람들 마음속의 양지와 이념을 뒤엎고 민족의 전통을 등지게 한다. 민족문화가 철저히 파괴되는 날이 곧 민족이 사실상 없어지는 날인데 이는 결코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문화가 파괴되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다. 전통문화는 천인합일이라는 하늘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유교적 개념을 추구하기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산당은 하늘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고 땅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다고 한다. 현재 중국의 생태 환경이 엄중하게 파괴된 것은 당문화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수자원을 예로 들면 중국인은 군자는 재물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취함에 도가 있다는 전통을 포기하고 미친 듯이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켰다. 현재 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천 중 4분의 3 이상의 수역에는 어류가 살기 힘들 정도다. 지하수 오염 수치는 10수년 전보다 3분의 1이나 증가했고 지금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화이허에서는 심지어 한 어린이가 기름으로 오염된 강물 위에서 놀다가 수면에 불씨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화염이 5미터 이상 치솟고 주변의 버드나무 10여 그루가 불에 타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 각종 암과 괴질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북 지역이 사막화, 염분화가 진행되고 공업 발달 지역이 오염되는 현상 등이 모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문화는 생명을 존중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반란에도 도리가 있고 사람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다고 호소하며 혁명이란 이름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수천만 명을 굶겨 죽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 가짜 식품, 유독 식품이 유행하게 됐다. 안후이성 푸양시에서는 원래 건강하던 유아들이 팔다리가 짧아지고 몸이 마르고 머리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이런 증상을 보인 유아 8명이 죽었다. 원인을 추적하고 조사한 결과 돈에 눈이 먼 상인이 원가를 줄이려고 독분유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호르몬과 항생물질을 개, 뱀, 거북이에게 먹이고 공업용 알코올로 가짜 술을 제조하고 공업용 기름으로 쌀에 윤기를 내고 공업용 표백제로 밀가루를 표백한 사례도 있다. 허난성의 한현에서는 8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에서 뽑아낸 폐기름과 각종 발암물질을 이용해 가짜 식용유를 만들어 유통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월 생산량이 수천 톤에 달했다. 이런 유독식품 사건들은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띠고 있다. 이는 문화가 파괴된 후 사람의 마음을 단속하는 도덕의 힘을 상실함으로써 물질과 향락만 추구하게 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문화가 절대적인 독단성과 배타성을 지닌 것과는 달리 전통문화는 거대한 포용성을 갖추고 있다. 당나라 전성기에는 불가사상과 기독교 그리고 기타 서양 종교가 모두 도가 유가의 사상과 화목하게 공존할 수 있었다. 진정한 전통문화는 현대 서양 문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시아의 네마리용이 신유가 문화권을 형성했는데 이들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 자체가 바로 전통문화가 사회발전의 장애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와 동시에 진정한 전통문화는 외재적인 물질적 향락이 아닌 인간 내면의 기쁨으로 삶의 질을 가늠한다. 앞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뒤에서 비방받지 않은 것이 낫지 않은가, 몸이 즐거운 것보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말이 있다. 송나라 시인 도현명은 가난에도 위축되지 않고 의연히 동쪽 울밑에서 국화를 꺾어들고 멀리 남산을 바라보네 하고 유유자적하는 정취가 있었다. 사실상 어떻게 생산성을 발전시키고 어떤 사회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문화는 단지 도덕 영역에서 이끌고 단속하는 소임을 할 뿐이다. 진정한 전통문화로 회귀하려면 마땅히 천지와 자연에 대한 겸손,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